성경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편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는데 그들은 문맥상 보면 바로 앞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왕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바로 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 즉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특징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시절 또 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트인데, 이 단어는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지금 이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하나님 나라 사람들, 성도들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즉 어떤 순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할 그러한 시간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벌스에서 데스까지 매번 똑같은 상황, 또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다양한 환경에 놓여집니다. 사업터에서는 사업이 번창할 때도 있겠지만 불황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원하는 대학에 단번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진학을 못해서 재수, 삼수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졸업하여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취준생이라면 괜찮은 직장, 내가 원하는 직장에 단번에 합격을 해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취업이 쉽지 않아서 또다시 공부를 하거나 이제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 자랄 때도 있고, 또 사고를 치고 그렇게 엇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결혼 생활이 원만할 때도 있을 것이고, 불화로 다투게 되는 때도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할 때도 있을 것이고, 한 달 한 달 정말 버티기조차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시절, 모든 철에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 참 성도들과 반대되는 개념인 세상 나라의 그 사람들이 본문 4절에 나오죠.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굉장히 정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둔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아주 동적으로 바람에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움직임으로 세상 나라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분분투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 겨는 생명이 없어서 가뭄이라는 그러한 시절이 올 때는 생명력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가뭄, 또 실패라는 가뭄, 또 어려움이라는 가뭄, 또 오해와 절망이라는 그 가뭄에는 힘 한번 내지 못하고 휩쓸려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다르죠. 가뭄이라는 지금 이 어려운 철을, 이 어려운 시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의 달란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뿐 아니라 힘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심과 성실로서 감당해 간다면 그 가뭄에만, 가뭄 같은 그 시절에만 맺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의사가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응급실로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소녀였는데 몸에 피가 가득 묻어있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옆에는 한 남자가 사색이 되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그 소녀를 친 택시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의사의 손을 붙들고 제발 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그래서 그 의사가 진맥을 해보기 위해서 소녀의 그 가슴을 풀어서 심장을 살펴보았는데 이미 맥박이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통 피투성이었던 아이였지만 꼭 자신이 아는 아이였던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의사는 소녀의 그 머리카락을 제치고 얼굴에 있는 피를 거지로 닦아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앞에 죽어있던 소녀는 바로 자신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의 그 병원에 와서 의사인 자기에게 사망 선고를, 사망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고개를 들어서 그 남자, 택시기사를 쳐다봤습니다. 바로 자기 딸을 죽인 범인이죠. 그 택시기사는 아직도 그 의사가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아버지인 줄 알지 못하고 의사를 향해서 계속해서 제발 이 아이만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봉천의원 윤주홍 장로님이 겪은 실화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 장로님은 1973년에 자신의 병원에서 딸의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인 범인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택시기사를 이 윤 장로님은 쉽게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을 죽인 그 택시기사를 윤 장로님은 용서했습니다. 과실치사로 수감된 그를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마침내 그 택시기사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딸이 죽은 뒤 그는 가난한 봉천동에 그 빈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에게 치료받은 사람들이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렇게 그 윤 장로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윤 장로님은 한 명의 딸을 주님께 보내고 수백 명의 아들, 딸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다섯 달란트, 또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서로가 받은 그 달란트는 달랐지만 그 달란트에 근거해서 힘써 일했다면 주님은 그것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다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는 자신의 그런 은사뿐 아니라 일뿐 아니라 자신이 처한 그 환경과 상황에까지 그렇게 넓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 삶의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그러한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의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일들만 그렇게 벌어지는 환경의 다섯 달란트를 받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뭔가가 계속 꼬여서 힘든 일만 겹치는 그러한 설상가상의 한 달란트를 받는 그러한 환경의 달란트를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그 달란트를 받든 우리는 그것을 땅 속에 묻어 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겨야 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윤종 장로님을 보면서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리고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딸이 정말 억울하게 죽었던 그 철, 그때에 그 어느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나라 사람은 열매는커녕 자신이 먼저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딸이 죽은 그 시절에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용서의 열매를 맺었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수백 명의 아들과 딸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불신자들이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흉내라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들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뚝심으로 이 열매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심겨진 나무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도 똑같이 그런 열매를 맺었죠. 윤주원 장로님과 윤주홍 장로님과 또 손양원 목사님은 자식이 죽은 그때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또 다른 상황의 달란트임을 깨닫고 그 주어진 환경의 달란트를 잘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식이 죽은 그 시간이라는 그때 그 철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환경의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긴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환경의 달란트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 얼마나 종 생활을 잘 했는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딱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러한 안성맞춤의 일을 하거나 또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것을 체질이라고 표현하죠. 너 완전 체질이다 라는 말은 당신이 정말 그 일과 잘 맞는다, 어울린다, 타고났다, 잘한다 라는 뜻입니다. 보디발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은 완전히 종체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종의 자리가 천직인 것처럼 그 일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그 일의 결과는 물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물론 자신의 운명을 종으로 그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처해 있던 그 종의 자리가 자기의 체질인 것처럼 행동한 것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요셉의 환경의 달란트는 바로 종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양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으로 따지자면 한 달란트 정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받고 감옥의 죄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론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다른 죄수들이나 간수가 보든지 말든지 그는 분명히 감옥 체질이라 여겨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모범수 중에 이런 모범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재반 사물을 다 맡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환경적인 달란트는 바로 감옥살이였던 것입니다. 감옥은 종보다는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반 달란트 정도 받았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반 달란트로 마치 체질인 것처럼 그렇게 이윤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종체질이었고 또 감옥체질이었던 그가 총리가 되니까 한 나라를 거뜬히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총리 체질이었던 것이죠. 그때 요셉의 환경적인 달란트는 바로 총리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총리 생활이라는 다섯 달란트 받았을 때도 역시나 그에 맞는 이윤을 요셉은 남겼던 것입니다. 요셉은 종이라는 환경, 또 감옥이라는 환경, 총리라는 환경, 이런 전혀 다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의 달란트를 가지고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그 삶에서 그곳이 자신의 체질인 것처럼 마음을 쏟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환경의 달란트 의식이 없는 자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종과 감옥 생활을 잘 하였더니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총리가 되기 위해서 종 생활과 감옥 생활을 그렇게 견디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요셉이 종이었을 때나 감옥에 있었을 때 내가 나중에 총리가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의 달란트라는 것은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임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이 환경의 달란트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환경의 달란트를 너무나 잘 맺었던 사람을 한 명 더 소개할까 합니다. 그는 바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1982년 12월 4일에 호주에서 목회자의 아들로,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양 팔과 양 다리가 없는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한계를 딛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희망 전도사로, 또 미국의 LA 비영리 단체인 사지 없는 인생의 대표로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수많은 좌절과 아픔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자신의 그 삶을 비관하여서 자살도 생각하였고, 또 그 신체의 장애를 아는 순간 밀려드는 비참함과 남과의 그 비교의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지금 미국에서 사회복지단체를 설립하고 또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활발한 봉사를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간증 중에 클라이막스는 바로 다니엘이라는 아이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이 부이치치처럼 똑같이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난 18개월 된 소년이었는데, 그 부모님은 부이치치가 수영하는 것을 비디오로 보고 자기 아이 그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닉처럼 수영해라, 닉처럼 수영해라. 그리고 그 아이가 4살 되던 해에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의사는 그 다니엘의 부모님에게 이 아이는 커서 절대 걸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닉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아이도 걸을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품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부모님은 닉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닉, 당신은 알지 못할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당신과의 이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부모는 사지가 없는 닉을 통해서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에게 진짜 큰 희망, 진짜 희망을, 진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의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닉 부이치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진짜 위로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똑같이 암에 걸려본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같은 암에 걸려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훨씬 더 큰 도전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과 그의 가족의 삶에 도전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똑같은 장애를 가진 닉 부이치치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가지고 있던 그 장애라는 환경이 다니엘의 경우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환경의 달란트의 이윤을 남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 환경의 달란트에 성실히 임하면 그 사람은 주인에게,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닉은 자신의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데에 대한 분명한 달란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달란트 의식은 자신의 달란트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범위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자신의 달란트를 말이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닉의 달란트는 반의 반, 또 반의 반, 반의 반, 그 절반도 안 되는 그 정도 달란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양팔과 양다리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저도 겪어보지 않아서 이런 표현조차 맞지 않겠지만 정말로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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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닉은 그 정도의 자신의 환경에 달란트로 이윤을 남겼고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든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또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떠하든 건강하든 병이 들든 또 가난하든 부자이든 간에 그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임을 드러내는 그 달란트, 그 달란트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 동일하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달란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자기가 가진 그 달란트가 많든 간에 또 적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된 달란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진짜 감사하며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은 어떤 철입니까? 어떤 시절입니까? 또 어떤 환경의 달란트를 각자가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철, 이 시간, 이 때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좋은 시절인가? 아니면 한 달란트를 받은 힘든 시절인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 시절 자체를 바꾸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은 그 철의 달란트가 얼마냐, 즉 어떤 상황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철에서도, 이러한 시절에서도, 이런 때에서도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작년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던, 작년에는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올해는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계속 생기는 한 달란트를 받은 그러한 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달란트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아픔 속에서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돈이 없는 그 철의 달란트를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난 속에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죠. 사업이 힘들다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을 따라서 맺는 열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러한 삶, 그래서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이 요셉처럼 자신의 체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다 형통을 누리는 복된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주신 환경의 달란트로 열매 맺는 삶이 복된 삶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많은 환경의 달란트들이 다섯 달란트로 많든 또 한 달란트로 적든 그 양과 상관없이 그때에 맞는 또 그 철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주홍 장로님처럼 또 요셉처럼 또 닉 부이치치처럼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체질이 될 수 있도록 매 상황이 나에게 체질인 것처럼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